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기쁜 소식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인. 모든 인간은 속박된 채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방의 자유를 얻기 전에는 마귀에게, 죄에, 세상에, 육신에, 율법에, 그 다음에 죽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에 속박이 된채이 땅에 태어나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의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고, 개인에게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가고,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 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된 그런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요소에서 해방의 자유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방의 자유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누리질 못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체제가 근한 1000년 이상 사람의 온갖 자유를 다 압박했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이 해방의 자유가 온 세상에 이제 파급이 되면서 그래서 특별히 미국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 이 인간의 자유, 이거를 명시한 미국의 자유헌법이 이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이 기독교 그 자유정신에 의해서 1945년에 해방하고, 그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정말 꿈에 꾸지도 못했던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번영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대혼동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를 모르니, 국가,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모르고 이걸 갖고 다투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가치관의 대혼동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시 빼앗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물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무도 못 뺏어가지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이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울부짖는 사자처럼 모든 사람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속박의 멍에를 메려고 하는, 우리에게 자꾸 그걸 갖고 와서,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 이렇게 갖다 멍에를 메워야만 소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속박의 멍에를 다시 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속박하는 그와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시 말해 한 80년, 90년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속박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 안타까운 그런 일, 계속해서 그날 400년 동안 재판관 시대에 계속해서 속박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또한번또 속박이 들어가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해방의 이 모든 자유를 굳게 지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이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사람이 할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해방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이걸 무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온 땅에 나라를 잃고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세상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다시 1000년 동안의 그 가톨릭교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자, 그 자유를 누리고 지금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가톨릭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의 역사가 반복이 돼요. 세상의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교회가 올바른 것을 알리고 계몽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자유를 반드시 빼앗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희생을 가지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속박의 멍에를 다시 메면 안 된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제가 배워야 돼요. 제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 교육기관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21세기, 정말 문명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종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냐, 기독교를 믿냐, 이게 종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경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동성애하는 그런 문화, 이게 그냥 계속 밀려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롯이, 그 의로운 그 롯이 고통 가운데 지냈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가 생활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뭐가 영향을 미치냐? 정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거예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틀 전 통계, 8월 17일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가 5천 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31만 6천 명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31만 6천 명씩 이렇게 취업자가 증가하는 게 지금 1년 지나서 5천 명, 얼마, 63분의 1. 말 그대로 취업자 증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8만 명 증가해서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에 30대, 40대 실업자가 헌정사상 이래 최고로 많다는 겁니다, 지금. 4대 강 그거 잡아넣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 속이더니 결국 세종보를 열어버렸습니다. 보 열면은 녹조가 안 생긴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 열어놓고 나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녹조가 지금 두 배에서 네 배가 늘어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도저히 살수 없다고 다시 물을 넣어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탈원전 한다고 해서 수많은 일자리 다 놓치고 수조 원, 수십조 원 손해보고 태양광 한다고 하고 전국토 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또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생기고 탈원전 한다고 해서 북한 석탄 수입하고 개성공단도 한다 그러고 지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몇개 은행이나 이와 같은 그 기관들 제재 가하면 말 그대로 나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요새 터키 소식 들으시죠? 거의 나라가 그냥 완전히 주저앉을 지경이 된거 아시죠?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공의롭게 제재를 이렇게 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루킹이란 사람의 수백만 건 댓글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 영향 미쳤는데 저렇게 다 풀어놓잖아요. 동성애법, 누구나 난민 신청하면 난민 주는 난민법,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거 담고 있는 국가인권기본정책 NAP라고 하는 거 정부가 또 통과를 시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런 모든 일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법이 횡행하고 있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의 사사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많은 악한 일들이 그 당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건국 이후 70년이 지나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이런 나라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고 이게 1년, 2년, 3년 더 나가면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서 회복 불가능한 이와 같은 상태로 지금 빠지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국가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 이 국가를 온 세상 모든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비전.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인간 세상에 늘 있어 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어요. 꾸준히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가치를 지켜야 국가와 민족이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민도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아시리아 포로 생활 가고,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그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패망하고 포로 생활하는가를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개개인 영혼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신약 성경의 대주제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망하고 어떻게 하면 민족이 흥하는가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시청각적인 그와 같은 교육 자료가 이 구약 성경 안에 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는 국가가 잘 살아요. 그런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때요? 거의 대다수 침례교, 침례교가 다수인데 거의 대다수 침례교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상복지 이런 건안 된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목사들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큰 나라가 지금 올해 GDP가 4.1%라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말을 하기만 하면, 좋은 말을 하기만 하면 사람을 잡아다 두는 데가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그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이걸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정치, 신앙의 자유 지키기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잡고,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질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갖고 나왔어요. 이 책이 몇 줄, 625쪽이에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누가 지었느냐 하면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웨인 그루뎀. 제목은 뭐냐 하면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 이게 제목이 그거예요. 성경에 따른 정치. 자, 이게 여러분 이 책이 625쪽인데 빽빽합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래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사상을 다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줘서 누구든지 펴서 보면 말 그대로 종합 백과사전이에요. 이 안에 가서 보면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놓은 책이에요. 625쪽. 근데 이 정도 되면 책값이 얼마쯤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하드커버를 이루면 10만 원은 갈것 같잖아요. 예, 45불이더라고요. 45불. 자, 제가 2017년 12월 20일에 교회에다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자, 웨인 그루뎀. 예, 웨인 그루뎀. 웨인 그루뎀이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서 웨인 그루뎀 하면 기독교인이라고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현 시대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신학자 중한 사람이 웨인 그루뎀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줬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조직신학 책입니다. 조직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꿰뚫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모든 주제별로 모든 것을 정리한 게 그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이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책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가셔서 네이버든 어디 가셔갖고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치시면 우리나라에 이 책이 다 번역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총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18장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그루뎀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다음에 해방의 자유, 이거를 지키기 위해 왜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 그루뎀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 A4용지로 20쪽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이종원 자매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매님이 이제 번역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곧바로 우리 교회 사이트에 그 20쪽의 내용을 이제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웨인 그루뎀이 정치에 대한 성경 전체를 읽고 나서 그 유명한 신학자가 정치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정부가 국민에게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살리면 그러면 그 나라에 국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교. 당신 이것만 믿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특히 어떻게 되느냐.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에 콘스탄티네 밀라노 측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마르틴 루터의 1517년 종교 개혁까지 무려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이 고치지 못하고 무려 15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했어요. 국가가 뭘 했어요? 종교를 지정해 줬어요. 스페인은 카톨릭, 영국 같으면 성공회, 스코틀랜드 같으면 장로. 이거 외에는 못 믿는 거예요. 독일 같으면 뭐 믿어야 돼? 루터교.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국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1500년 이상 해왔다. 이렇게 되면 국교가 지정이 되고 그 외에는 다른 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신정국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슬람 모든 국가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정을 한거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다이 모양이 지금 돼 있어요. 또 더구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어떤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갖지 말라. 믿음을 가지면 이것만 가져야 돼. 이렇게 지정해주는 이와 같은 악한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읽어봐라. 진정한 믿음은 강요에 의해서 생길 수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세상 정부의 영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금 바치고 하는 이런 모든 건 정부의 영역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국가가 허락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나 세상 권력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뭐냐? 정부는 종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정부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절대 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냐? 미국의 인권단체들, 우리나라의 인권단체들,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성경 낭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는 십계명 같은 거를 관공서 이런 데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런 거다 붙이면 안 돼.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다 떼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왔냐? 이 캠퍼스 내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든지 읽는 것 자체, 이거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을 세운 독립의 아버지들은 이런 국가 꿈꾸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근거해서,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니까 한 200년쯤 지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4절 가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부의 관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또 베드로전서 2장 14절 가서 보니까 정부의 관료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정부의 관료들이다. 그러면 정부의 관료들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이 선인지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을 올바로 다스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이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악은 이거다, 원치 않는 악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선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해야 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그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치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냐.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모든 정부,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는 사악하고 다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세상에 있는 건 다 악한 거고 다 사라질 거고 우린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그런 거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아니라 그럽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부 관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를 지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시민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규정했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 징벌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시민정부가 하는 일을 가서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하고 정반대 일을 하는 거죠. 마귀는 어때요? 악한 것,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부를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자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시민정부 원래 올바른 시민정부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설립한 거예요. 맞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시민정부를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를 착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렇죠? 선을 행하는 일을 갖다 탄압하는 그런 일을 이 세상의 시민정부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시민정부가 다 악한 건 아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시민정부를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정부는 다 사악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일만 신경 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린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 복음만 전하면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만 전하면 끝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옳고 그른 거, 이런 정치 관련해서도 국가가 나아갈 그런 방향 이런 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느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가셔서 갈라디아 6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정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그게 한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동성애가 횡행하지 않도록,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이슬람 난민이라는 건 마구제로 받아들여서 사람이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 돼,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부패하는 이 땅에 소금이 돼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산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거기다가 빛을 이렇게 발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그 빛 남들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디나 가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 이런 거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거 목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 생활 좋게 하는 거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거 목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사업체, 지역사회에서 선한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사가 가르쳐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목사나 교회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이것은 선하다고 하시고 이것은 악하다고 하시다, 목사와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겁니다.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왜 정부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그 영역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도록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유가 흥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정부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슬람 남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정부를 원하십니다 하고 외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세상을 향해, 정부를 향해 전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삶의 이 그루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그루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 그루뎀이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태까지도 그루뎀 이야기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그루뎀 이야기예요. 그루뎀. 선한 정부가 예,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정부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부가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이러한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 남한과 북한의 예를 듭니다. 이게 그루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이야기를 든다는 거예요. 그루뎀이 이두 국가는 동일한 언어, 동일한 민족 배경, 동일한 문화 역사를 가지며 세계에서 동일한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두 국가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남한은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강하고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부를 가진 공산국가입니다. 그루뎀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북한에는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있고 그들은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혹하고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교회가 너무 죄한되어 선교 활동도 없고 공개된 예배도 없고 기독교 서적도 전혀 출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을 구해요? 북한 가서 어디 가서 이런 그루뎀 책 같은 걸 구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남한의 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라고 해서 약 25%라 그랬는데 25%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루뎀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 나라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그들이 가진 정부라는 거예요.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정부가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얘기예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루뎀, 미국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한 국가는 자유로운 국가이고, 한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이거 그루뎀의 말이고, 이걸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고, 저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그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붙어야 돼요. 그냥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인민민주주의인지 사회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이런 인민민주주의 국가, 이 사이에 여러 종류의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다시 말해 좀더 자유로운 정부가 있고 국민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그런 정부가 있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가 있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원칙에 더 부합되는 정부가 있고 그 원칙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정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정부에서는 어때요? 교회가 번성하고 사람들의 그 삶이 수백 가지만, 여기 제 얘기 아니에요. 수백 가지만 해서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북한하고 비교해봐서 사람들의 삶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뭐 미국하고 할 것도 없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삶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정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정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모든 삶이 완전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이 대신학자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정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나쁜 정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저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세상에, 이 세상에 이런 정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업에 일을 하게 될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좋은 정보를 갖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교육하고,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루뎀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세상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삶을 가장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윤택하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거예요? 그게 정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는 어떤 정부다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정 어떤 정부다라고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것 같은 책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그루뎀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부는 어떤 거냐? 어떤 거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올바른 교회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구약 성경이 이를 지지한다. 자, 첫 번째. 이집트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 다 불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어떡하라 그래요? 갖다 죽이고, 그래서 딸은 살려두라 그랬죠. 산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을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세상 권력이라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담대하게 파라오에 가서 내 백성이 이 해방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세상 권력에 다 순종할 것 같으면 그 요청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 요청하고 나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특별히 그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더니 절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해요. 거부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죠. 이세 사람이 살아남게 됐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 살아남게 될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가 왜 느헤미야를 보냈어요? 느헤미야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총독이게 돼서 가서 내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나라를 구한 거 맞습니까? 왜 구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헤롯의 불법을 꾸짖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침례자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롯에게 전달하게 될때 그가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헤롯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헤로디의 꾀에 넘어가서 헤롯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탄압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이 죄수에게서 무언가를 좀 들어와야 되겠다고 총독이 불렀습니다. 이 바울을. 그랬더니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벨릭스가 떨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떨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원하시는 의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로마의 총독으로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의롭게 사람들을 통치하는 건데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들부들, 얼마나 그 말씀에 위력이 있었으면 벨릭스 그 총독이 부들부들 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예로 들려드린 거예요. 이 예도 그루뎀이 찾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경건한 성도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친 예들은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 요만한 부분에 모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일들이 발견이 되고, 또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스바냐서까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열왕기 상하, 그렇죠? 역대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 전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라가 이렇게 하면 흥하고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흥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흥하고 의의를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흥황하고 그 반대로 나가면 나라와 국가와 그 다음에 민족과 개인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그 지혜의 근거에서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나가서 대말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루데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투표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정부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지배력의 상당 부분이 투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위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아 국민이 높은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왕이 다스린 시대하고 지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실제로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통령은 위임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임받은 거예요. 국민이 아니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위임받은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16세기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정부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기에 충분히 나이를 먹은 모든 시민들은 하나님이 시민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가 따라야 될 도덕적, 법적 기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에요. 저 정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하게 하려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지금 그루데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믿지 않는 시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정부를 찾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정부를 원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와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에 관해 바르게 세계관을 가르치고 알리고 계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입을 열어서 목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런 정부 이런 지도자들을 원하고 그렇게 될 때 나라가 부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고 배우고 계몽을 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헌법 99%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말을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루뎀 이야기 한 거예요. 목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바르게 투표해서 바른 정부를 구성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지요. 그 성화의 삶 중에서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투표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국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화의 행위, 그 뭐야? 올바르게 투표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투표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목사가 이제 강단에서 그러죠. 여러분, 아이들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정부를 바르게 세우고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원리에 따라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교사로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부를 이끄는 관료들에 대해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와 정치, 그다음에 역사를 판단하며 특별히 바르게 투표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책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제가. 바르게 투표하라고 가르쳐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사이트에 며칠 전에 정관영 형제님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가 올바르게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국가와 민족과, 그렇죠. 이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테레비 보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숙지해서 어떻게 해야? 남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를 지키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를 내가 먼저 배우고, 그렇죠? 숙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복음 선포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이 우리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거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 원리를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목사의 직무유기가 생기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 왜그 일을 내가 원하는 걸왜 가르치지 않았냐?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루뎀의 말두 가지로 결론합니다. 그루뎀.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이 없다면, 정부는 명확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성애하자고 하는 거 찬성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지금 누구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만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오직 성경만이 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널리 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부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루뎀의 말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 시민은, 모든 기독교인들, 그 시민은 견문을 넓히고 눈을 크게 뜨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 넓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고 성경적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자와 정책에 투표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닌 사람이다.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서울 이거 아니에요. 혈연지연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둘 중에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더 부합되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투표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갖게 될 정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투표하는 게 청지기 직분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청지기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청지기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가, 여기에 맞게 투표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거든요. 왜 미국이 가장 정상적인 국가가 되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정책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200년 여기 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려고 그러잖아요. 무너지려고 그래, 지금 미국이. 왜 그러냐?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이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린 거저 받았는데, 몇천 년 동안 인류가 고생해서 지금 얻은 거예요.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기에서 개인의 수월성, 뛰어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 다 평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의 평등은 가능하지만 최종 산물, 돈 똑같이 받아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차 똑같이 타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꿈꾸는 그런 정부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북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치는 이와 같은 정부를 구성하고 그와 같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화, 무조건 평등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법치를 시행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치.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법이에요. 왕이 아니고 대통령. 대통령 위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떼법, 촛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갖고 법을 무시하는 이런 일 행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용납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중우정치하는 거예요. 떼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길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예요. 개인의 수월성, 개인의 자유를 막는 체제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정부,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돼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지금까지 좌파 정부 중에 사람의 삶을 개선시킨 정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1년, 2년은 가능해요. 그 전에 모아놨던 그돈 갖고 하니까. 1년, 2년 지나가면 좌파 정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얘기 한 나라도 없습니다. 좌파 갖고 성공한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올바른 거 가르치지 않은 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온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온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언론이 완전히 좌경화가 돼서 여러분 공중파, 종편 뭐 이런 데 가서 이런 뭐 일간 매체 이런 데 가서 진리 찾기 어렵습니다. 다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종편의 제의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이거 가면 안 돼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 그래서 제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서 세 가지 매체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 그건 뉴스나 이거 가서 보시면 참 교양인들이 정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글들을 다 쓰고 있어요. 펜앤마이크. 좋습니다. 또 제가 소개했던 미래한국. 경제 관련해서는 미디어펜. 이런 데 가서 글을 읽어야 교양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정상인이 되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북한을 힘으로 눌러서 자유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500만 저 동포를 우리 힘으로 구출해야 될 그런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자유가 어디에까지 전달돼야 되냐? 저 북한 체제에까지 전달해서 저 철의 장막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원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자유를 지켜서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런 자유로운 국가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이런 자유의 가치를 주시고, 70년 동안 복을 주셔서 세계 10대 국가를 만들어줬어요. 이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자유 대한민국, 절대 악한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북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